설교 본문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신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신자들은 야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신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문제도 아니며 단순히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은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그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영이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 사랑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또한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들로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형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고 오늘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사랑이고 만족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랑에서 주의 백성들은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벗대는 이 일을 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벗댐을 단순히 버려버리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맞은편에 앉아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 마귀는 자신의 패배를 알고 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다, 세상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맞상대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뒷걸음질 것입니다. 마귀는 뒷걸음질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시험하였던 그 마귀가 정말로 도망하였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는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 당시 기도원 상황에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방의 손에 넘어가 있는 이런 현장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목상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 목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룹바알의 군대와 전쟁을 위하여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수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모래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북쪽에는 미디안 연합군, 남쪽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훼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봅니다. 이는 단순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번 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지적인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느끼도록 우리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이 표현 자체는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은 정말로 만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관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편으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이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야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그 백성을 찾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며 그들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보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려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였던 요셉을 바라봅니다. 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를 향하여서 그의 형제들은 핍박합니다. 단순히 핍박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어 버리자라고 그렇게 작당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앞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백성을 보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가까이 계신 야훼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가 내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백성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사기 6장 36절부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결코 못하시는 일이었고 그분은 결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은 징계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심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찾아갔습니다. 여룹바알이라 이름 지어진 그 기도원을 통하여 찾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근익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서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까이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화 되어진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던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방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가까이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기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시기하기까지 삼위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보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를 지적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게 했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언급한 것이 헛된 것인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자기 백성의 근익을 보존해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야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 3만 2천 명이 지금 미디안,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미디안군 바다의 모래 같은 그 군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적어도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야훼는 14만 5천 대 3만 2천 명의 전쟁, 근데 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말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는 만 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로셈 곁에서 이루어진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든지 300명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없든지 전쟁을 치르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300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패배는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야훼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러해야만 합니다. 도리어 겁내지도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하며 놀라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 전쟁에서 그들은 인원 수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낙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야훼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서 돌려보냈다고 말하지만 이 돌려보내면 언약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로셈이다라는 이 하로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어로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다 떨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간 자 아무런 의미 없고 단순한 책망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돌아갔지만 승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것이 됩니다. 이 사실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사들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즉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만 2천 명이 떠가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처럼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 그리고 물을 핥아먹는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방시대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경계심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개들이 지금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다라는 이 표현을 바라보면서 경계심을 가진 군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런 허수가야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 보면 나일강변에는 악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개들이 이 나일강변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하면서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손에 떠서 핥아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원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편을 선택하든지 저 편을 선택하든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이셨습니다. 9,700명은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00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군대의 강함이나 인원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만약 왕을 세우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그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말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말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의 요소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고 아주 강건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있다는 건 대단히 큰 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전쟁의 승리는 말의 빠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스스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강함을 있는 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인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기도원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원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야훼는 이미 두려워 떠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20장 9절에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보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300명만 남으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보라. 네가 혼자 내려가기 힘들거든 너의 신하 불화를 데리고 가보라.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을 듣습니다. 과연 300명으로 14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를 수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조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진영 가운데 한 집에 그곳에 한 곳에 그곳에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곳 가운데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떡덩이 하나가 한 진영에 즉 그곳에 굴러 들어옵니다. 아마 추측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곳은 미디안의 작전 참모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굴러 들어옵니다. 그 꿈을 그들은 해석하기를 기도원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14만 5천 명이 모인 그 군대 안에 300명이라고 하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앞에서 지금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지휘관을 세우고 있는 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참 여룹바알을 통하여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의 승리는 많은 인원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보존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설교의 세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가장 약할 때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신자가 가장 약할 때는 승리를 얻을 때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까이 계신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라고는 이 말을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 앉아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나게 전투적으로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거슬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나를 거슬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를 대항하여 나의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취했다는 말이 왜 하나님 적이 되어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맞은편에 서 있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찬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가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자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한다라는 이 의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자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3만 2천 명으로서 14만 5천 명을 이긴 영웅담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하나님 맞은편에 앉아있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런 행위를 막아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고 3만 1,700명을 돌아가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적은 용사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 승리를 취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도무지 승리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주는가? 누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가? 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는가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구원이 야훼 하나님의 사역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찬송해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변형시켜 자기가 하였다고 말하는 이런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 교회는 문벌이나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원수를 통하여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업적이 찬탈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양 앞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름 부르는 그 교회가 성장하긴 하였지만 복음을 약화시키며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문턱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문턱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업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업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 세워집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업적을 찾는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촛대는 옮겨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거기에 성막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고 그들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전을 사랑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킬 것인가 막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복음을 약화시켜버리게 될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업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적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무엇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란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적었습니다. 간증이란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 간증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간증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간증이 설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계시의 말씀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계시의 말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야만 합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 맞은편에 앉게 하는 행위이며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무겁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과 벗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구된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구된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15장 전체에서 끊임이 말합니다. 양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야기하기를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자긍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교회에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업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기돈의 300명 용사를 남김으로 주의 나라를 회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는 사랑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며 전적으로 승리를 가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약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벗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버리고 마귀와 싸운다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업적만 바라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아멘.